로마서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면 할 말들 무진장 많으세요. 너도 나도 한 말씀씩, 그러니까 한마디만 해도 아마 우리 오늘 점심 못 먹고 계속해서 저녁까지 집회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감사가 많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옆길로 세지 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만나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에나팍인지 라팔마인지 정확한 주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가 있어요? 감사 한인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LA에 비슷한 교회 이름이 또 있어요. 또 감사교회. 네, 감사 한인교회가 있는데 LA가라면 또 감사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정말 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한국말 조금 안다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면 제일 먼저 쓰는 말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감사합니다는 우리가 잘 중요하고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 우리 여기 다 한국 사람들이시니까. 아, 다 한국 사람 맞죠? 예,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질문. 깜짝 퀴즈.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십니까? 거의 비슷한데 다르다는 거 아세요? 거의 뭐가 달라요? 같아요, 권사님. 제가 지금 함정을 파놓은 건데, 감사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내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고맙습니다도 사실은 비슷한 건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으로부터 호의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흐뭇하고 즐겁고 정말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 것, 그거를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살 겨를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잘하면 다행이죠. 은혜 받고도 고맙다라는 표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짜 다른 건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정확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감사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송나라 때부터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문헌에 기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맙습니다는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보다 사실은 고마워요라고 하는 말을 쓰면 조금 더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감사를 정말 정말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 안에 몇 권을 썼는가 하면 13권을 씁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경 안에 책들이 있는데요,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입니다. 그 13권들 중에 감사가 제일 많이 풍부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물론 길어서도 이겠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표현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소망의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면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짐작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일이 뭐냐면 순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로마의 황제 가운데 제일 잘 아는 황제가 있죠. 제일 잘 아는 황제, 아주 못된 황제. 다 같이 시작. 네로. 네로 황제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천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약간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요. 로마 시가지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술 마셔가면서 노래를 하고 시를 짓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기원 후 AD 64년, 65년 그때쯤인데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가 바로 그때쯤이었다. 왜냐하면 로마가, 즉 네로가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질렀다! 라고 하면서 모함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받아가 죽인 거죠.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에 대해서 죽이게 하는 그때 즈음에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런데 로마로 가면 나 죽을 거 알아.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안에 감사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을 알면서 감사한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길진 않게 짧게 몇 구절만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8절 같은 경우 오늘 읽은 데는 보면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1장 21절에는 너희가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본분이 뭐냐? 감사하다라고 가르쳐줘요. 또 6장에 가면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장 25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에 가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먹어도 감사, 안 먹어도 감사, 결국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장에 가서는 모든 열방 중에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장에 가면 여러 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요.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섯 번째 주일날 그 말씀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들의 초점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일부러 죽으러 간대요. 조금 이따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죽으러 간대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아니 죽는 줄 알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던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살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는 자기가 죽을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인생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조금만 그리고 짧게 하도록 할게요. 아마 몇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93년도에 목사가 됐는데 그 바로 전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시간에 있는 그 그랜 래피즈라고 하는 신학교에 가서 일주일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미시간에는 한국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오대호가 있는 곳입니다. 미시간 호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 호수 앞에 섰어요. 서가지고 제가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 그때도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marvelous, 뭐 glorious 이런 단어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제가 거기 서서 제 친구 옆에 있는데 제가 뭐라 하냐고 와우, it is big 그랬어요. That's it.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날 밤이 NBA 경기 마지막 그 파이널 시리즈 하고 있었던 때예요. 레이커스가 하고 있었던 때예요. 제가 그때 LA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봤어요. 친구들하고 그걸 못 봤어요. 밤새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를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곳에 미국에 와서 살게 하셨을까? 그거 고민하느라고요. 한 잠 못 잤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밤을 새고 제가 찾은 결론이 있어요. 저의 아이덴티티를 찾았어요. 왜?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찾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결론은 I'm a Christian이에요. 너무 심플하지만 그거 외에는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왜를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라고 하는 방법론을 찾았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저는 직업으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사명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실력은 없어도 비록 보잘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목사에게서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완벽하게 차이가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게 해결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왜라고 하는 문제, why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방법은 어찌게 됐든 사는 모습이 어찌 됐든 상관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바리새이파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무진장 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헬라말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람어죠. 당시에 아람어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뒤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부르셨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여겨왔던, 자기가 자랑하고 있었던 가문, 학력,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왜가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 거는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 먹고 사느냐? 어느 집에서 사느냐? 무엇을 입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6장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33절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살든지 큰 차이 없어요. 요즘 라스베가스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덴버 갔더니 그거에게도 또 묻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더우십니까? 예전보다도 더 덥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100도 넘으니까 다 똑같던데요. 그냥 방 안에 들어가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빵빵하게 나와서 긴팔 입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사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왜 라스베가스에서 살까요? 왜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셨을까요? 제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라스베가스냐? 왜 하필이면 라스베가스냐라고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개척하러 올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던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지. 하나님 안 계시면 저도 안 갑니다. 그러면 제가 알래스카에서 못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 알래스카 가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적 없이는 안 갈 것 같아요. 양궁선수로 하다가 왜 갑자기 군인이 됐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필라델피아 살다가 라스베가스로 왔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다가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직업을 가졌는데 왜 미국에 와서는 이렇게 삽니까? 우리는 몰라요.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왜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깨달아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나는 어찌든지 상관없어. 어떤 상황이든지 다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자로도 살아봤고 라스베가스도 살아봤고 알래스카도 살아봤고 그래서 나는 어디서 살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목표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That is okay.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순서는 바뀌었지만 사도 바울이 나 죽는 것도 유익해 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는 거 유익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쁩니다. 이러면 나쁜 사람이죠. 장례식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슬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로마에 와 있는데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것이기에 나는 괜찮다. 그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인생의 목표를 찾았으니까. 그 인생의 목표를 찾았으니까 더운 데 있어도 괜찮고 추운 데 있어도 괜찮고 아픈 데 있어도 아파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에어컨 없어도 괜찮고 저희 집 지난주 목요일날 에어컨 고쳤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뒤돌아보니까 자기 같은 놈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택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들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놓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말을 못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더 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씩 본다면 세 가지만 본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작은 사람인데 사도들 중에 작은 사람이야. 열두 사도가 있잖아요. 열두 사도들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꼬레비야. 꼴찌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공부도 못했던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선배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believers,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목사로 이야기를 하면 목사들 사이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요. 모든 죄수들 가운데 자기가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수들 가운데 괴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구원 못 받아도 싸,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불러주실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로마로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로마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그 로마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러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든지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세요? 붙잡혔어요. 묶였어요. 그리고 재판받았어요. 재판을 받는데 채찍질로 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잠깐만 너희가 로마의 시민권인 나를 묻지도 않고 재판도 않고 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시민권자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놀래가지고요. 쳤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재판도 안 하고 로마 사람을 쳤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상소를 하는 거예요. 고등법원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풀려날 수 없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취급을 당한 게 너무 억울하니까 나를 로마 황제 앞에 데려다 달라. 내가 거기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펴가지고요. 죄인의 모습으로 배 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얘기는 다 빼고. 그래서 로마 황제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취급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억울하게 있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다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말 핑계 될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모함을 받고 험담을 받고 그냥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빌립보서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당장 세상이 무슨 끝나는 것 같고 억울해서 복수하려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연약해서요. 그런데 우리 크게 이제 생각합시다. 넓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죄인들 중에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해받아도 괜찮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고 이 악물고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아요? 위축되잖아요. 위축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면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사가 됩니다. 워리어가 됩니다. 오히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주보에 그 설교 요약란에 맨 밑에 그런 말을 썼을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진정한 감사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우리 송 목사님이 하신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어서 제가 따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절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를 생각한다면 그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을 전사로 만들 것이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막강한 파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찬송을 3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티브 집사님 3절 가사는 온 마음으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같이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